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너를 죽이지 못한 것은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니체를 이야기할 때 아마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니체의 초인을 상징하는 이 경구는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에서도 하나의 숨은 기능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명의 중심에서 자연의 변방으로 떨려나오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에 맞서는 주인공 벅의 미래를 암시하는 예언으로서요. 벅은 개로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다가 4살이 되던 해에 알라스카로 팔려옵니다. 그리고 혹독한 추위와 허기와 노동에 시달리게 되지요.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서 완전한 지옥에 입문했지만 벅은 타고난 체력으로 버텨내고 기민한 지성으로 빠르게 배워나갑니다. 만약 잭 런던의 벅을 니체의 초인에 부합하는 개로 그렸다면 벅의 힘,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타고난 체력일까요? 강한 자존심과 의지일까요? 답은 상상력이라고 잭 런던은 말합니다. 자기가 겪은 고난에서 교훈을 끌어내고 이 교훈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상상의 능력이고 궁극적으로는 초인의 모습이라고 잭 런던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를 주인공으로 한 문학작품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고전이죠.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과 함께하는 3월 5일 수요일 밤입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상력, 이것은 창작, 더군다나 문학에서의 힘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요. 혹독한 자연 속에서 생존하는 힘이기도 하다니 신선합니다. 민음사에서 야성의 부름을 번역한 권태경 번역가는 잭 런던의 단편 To Build a Fire, 불을 지피다를 예로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저희도 감상했던 작품이고요. 불을 지피다. 여기서 주인공이 알래스카의 설원에서 결국 불을 지피지 못하고 추위에 패배하는 상황이죠.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주인공은 수학적 계산을 하는 머리만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상상력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야성의 부름의 주인공 벅은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그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고난의 대장정이 펼쳐지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 선물 알려드리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도서출판 민음사에서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 번역서를 선물로 준비했고요. 아울러 런던의 단편 불을 지피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 선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용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권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David Crosby의 What's Broken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The Call of the Wild 야성의 부름 세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1897년 골드러시가 수많은 사람들을 황금에 대한 광기로 몰아가던 시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밸리의 대저택에서 태어나 주인인 판사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혼혈견 벅은 저택의 하인이 주인 몰래 팔아넘기면서 한순간에 지옥의 세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인간들이 가하는 온갖 구타를 견디며 벅이 도착한 곳은 골드러쉬로 유명해진 캐나다의 클론다이크입니다. 알래스카 접경 지역으로 혹독한 추위로 악명 높은 그곳에서 벅은 썰매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함께 끄는 썰매계들은 저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맨 앞에서 썰매를 끄는 데이브는 공정하고 현명합니다. 벅을 처음부터 미워하는 스피트는 교활하고 사악합니다. 고독을 즐기는 솔렉스는 사납지만 벅과 잘 지냅니다. 벅은 처음에는 서둘렀지만 재빠르게 썰매개로서 사는 법을 익혀나갑니다.
'Day after day, for days unending, Buck toiled in the traces. Always, they broke camp in the dark, and the first gray of dawn found them hitting the trail, with fresh miles reeled off behind them. And always, they pitched camp after dark, eating their bit of fish and crawling to sleep into the snow. Buck was ravenous. The pound and a half of sun-dried salmon, which was his ration for each day, seemed to go nowhere. He never had enough and suffered from perpetual hunger pangs. Yet the other dogs, because they weighed less and were born to the life, received a pound only of the fish, and managed to keep in good condition. He swiftly lost the fastidiousness which had characterized his old life. A dainty eater, he found that his mates, finishing first, robbed him of his unfinished ration. There was no defending it. While he was fighting off two or three, it was disappearing down the throats of the others. To remedy this, he ate as fast as they. And so greatly did hunger compel him, he was not above taking what did not belong to him. He watched and learned. When he saw Pike, one of the new dogs, a clever malingerer and thief, slyly steal a slice of bacon when Perrault's back was turned. He duplicated the performance the following day, getting away with the whole chunk. A great uproar was raised, but he was unsuspected. While Dub, an awkward blunderer who was always getting caught, was punished for Buck's misdeed.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날들을 벅은 끈에 묶인 채 달렸다. 언제나 그들은 어둠 속에서 캠프를 걷고 부연 첫 새벽에 이미 새로운 길을 뒤로 하며 박차고 달렸다. 그리고 항상 어두워져서야 캠프를 치고 물고기를 조금 먹고는 눈 속에서 웅크린 채 잠이 들었다. 벅은 늘 배가 고팠다. 매일 배급받는 말린 연어 700g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배가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언제나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렸다. 그러나 다른 개들은 몸무게가 덜 나가는 데다가 그런 생활에 익숙해서 물고기 450g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했다. 벅은 예전에 까다로운 식습관을 곧 잊었다. 우아하게 먹으면 먼저 다 먹은 동료가 그의 남은 음식을 강탈했다. 그것을 막을 길은 없었다. 그가 두세 놈들과 싸우고 있으면 어느새 음식은 다른 놈들의 목구멍으로 들어갔다. 그도 다른 놈들만큼 재빨리 먹어치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너무 심하게 굶주려서 이제는 남의 것을 넘보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남들을 지켜보며 배웠다. 주인이 등을 돌린 사이 요리조리 핑계대고 훔치기를 잘하는 교활한 파이크가 재빠르게 베이컨 한 조각을 훔치는 것을 본 그는 그 다음날 그대로 따라해서 베이컨을 덩어리째 훔쳤다. 대소동이 벌어졌지만 벅은 의심받지 않았다. 대신 평소에 하는 짓이 서툴러 늘 들키는 더브가 벅의 도둑질을 뒤집어 쓰고 벌을 받았다.
The first theft marked Buck as fit to survive in the hostile Northland environment. It marked his adaptability, his capacity to adjust himself to changing conditions, the lack of which would have meant swift and terrible death. It marked, further, the decay or going to pieces of his moral nature, a vain thing and a handicap in the ruthless struggle for existence. It was all well enough in the Southland, under the law of love and fellowship, to respect private property and personal feelings, but in the Northland, under the law of club and fang, whoso took such things into account was a fool, and in so far as he observed them, he would fail to prosper. Not that Buck reasoned it out. He was fit, that was all. And unconsciously he accommodated himself to the new mode of life. All his days, no matter what the odds, he had never run from a fight. But the club of the man in the red sweater had beaten into him a more fundamental and primitive code. Civilized, he would have died for a moral consideration. Say the defense of Judge Miller's riding whip. But the completeness of his decivilization was now evidenced by his ability to flee from the defense of a moral consideration and so save his hide. He did not steal for joy of it, but because of the clamor of his stomach. He did not rob openly, but stole secretly and cunningly, out of respect for club and fang. In short, the things he did were done because it was easier to do them than not to do them.
이 첫 도둑질은 살아남기 힘든 북극에서 벅이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표였다. 환경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그의 적응력을 암시했는데 그것이 없으면 곧바로 끔찍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다. 그것은 한 걸음 나아가 그의 도덕성이 마모되고 붕괴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생존 경쟁이라는 무자비한 투쟁에서 도덕성은 허영에 불과하고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다. 개인의 감정과 재산을 존중하는 것은 사랑과 동포애의 법이 발휘되는 남부에서나 가능했다. 그러나 곤봉과 송곳니가 지배하는 북극에서 그런 것을 지키는 놈은 바보였고 그러다가는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벅이 그런 것을 추론해서 알아낸 건 아니었다. 그는 적응했고 그것이 전부였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자신을 맞췄을 뿐이다. 그때까지 벅은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싸움에서 도망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붉은 스웨터 입은 사내의 곤봉은 근원적이고 원시적인 방식으로 단숨에 그를 길들여 버렸다. 문명화되었을 때의 그는 도덕적 배려, 말하자면 밀러 판사의 말채찍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문명화가 한순간에 모조리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그의 도덕적 해이가 증명해줬다. 벅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덕적 배려를 버렸다. 그는 재미가 아니라 뱃속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음식을 훔쳤다. 그는 당당하게 훔친 것이 아니라 곤봉과 송곳니의 지배 아래 몰래 교활하게 훔쳤다. 한마디로 그는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 벅의 발전, 아니 퇴보는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야성의 부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뉴욕 달즈의 Punishing World였습니다. 벅은 아주 재빠르게 적응해갑니다. 그러면서 문명의 기억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그는 더욱 거칠고 단단해집니다. 그의 근육은 쇳덩어리처럼 바뀌어 웬만한 고통에도 무뎌졌습니다. 아무리 흉측하고 딱딱한 음식도 다 먹어치웠습니다. 시각과 후각이 비상하게 예민해졌고 자면서도 가장 작은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것이 위험한 신호인지 평화의 예고인지 분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낀 얼음을 이빨로 뜯어내는 법, 목이 마르면 앞발로 요령 있게 얼음을 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다른 개들은 따라올 수 없는 그 자신만의 능력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His most conspicuous trait was an ability to scent the wind and forecast it a night in advance. No matter how breathless the air when he dug his nest by tree or bank, the wind that later blew inevitably found him to leeward, sheltered and snug. And not only did he learn by experience, but instincts long dead became alive again. The domesticated generations fell from him. In vague ways, he remembered back to the youth of the breed, to the time the wild dogs ranged in packs through the primeval forest and killed their meat as they ran it down. It was no task for him to learn to fight with cut and slash and the quick wolf snap. In this manner had fought forgotten ancestors. Now they quickened the old life within him, and the old tricks which they had stamped into the heredity of the breed were his tricks. They came to him without effort or discovery, as though they had been his always. And when, on the still cold nights, he pointed his nose at a star and howled long and wolf-like, it was his ancestors, dead and dust, pointing nose at star and howling down through the centuries and through him. And his cadences were their cadences, the cadences which voiced their woe, and what to them was the meaning of the stiffness and the cold and dark. Thus, as token of what a puppet thing life is, the ancient song surged through him, and he came into his own again. And he became because men had found a yellow metal in the north, and because Manuel was a gardener's helper, whose wages did not lap over the needs of his wife and divers small copies of himself.
벅은 바람의 냄새를 맡는 능력이 있어서 하룻밤 전에 바람의 방향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벅이 나무나 강둑 옆에 잠자리를 팔 때는 바람 한 점 없다가 얼마 후에 바람이 불어도 그의 포근하고 아늑한 잠자리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그는 경험에서도 배웠지만 그보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본능이 되살아나서 그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길든 세대의 유산들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는 막연하게나마 길들던 초창기를 기억해냈다. 야생의 개들 무리가 원시림 속에서 먹이를 쫓아 죽이던 그런 시대를 기억해냈고 베고 자르고 늑대처럼 물어뜯는 식의 싸움을 배우는 것은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그의 내부에서 잊힌 조상들이 싸웠다. 그들은 벅의 몸속에서 옛 방식을 재빨리 되살려냈고 그들이 대대로 종족 속에 새겨놓았던 전략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쉽게 저절로 마치 언제나 그의 방식이었다는 듯이 찾아왔다. 추운 밤에 그는 별을 향해 코를 쳐들고 늑대처럼 길게 울었다. 그것은 죽어서 먼지가 된 그의 조상들이 하던 행동이었다. 별을 향해 코를 쳐들고 길게 우는 조상의 소리는 몇 세기를 거쳐 그의 몸 안에 잠재해 있던 선율이었다. 그리고 그 선율은 슬픔을 알리던 조상들의 것이었다. 그들에게 적막과 추위와 어둠을 의미하는 선율이었다. 이렇게 인생이란 꼭두가시 같은 것임을 증명하듯 옛 선율이 벅의 몸 안에서 솟구쳐서고 그는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인간들이 북극에서 황금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누엘이 자기를 닮은 자식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정도로 임금이 적었기 때문에 벅은 그렇게 원시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The dominant primordial beast was strong in Buck, and under the fierce conditions of trail life, it grew and grew. Yet it was a secret growth. His newborn cunning gave him poise and control. He was too busy adjusting himself to the new life to feel at ease. And not only did he not pick fights, but he avoided them whenever possible. A certain deliberateness characterized his attitude. He was not prone to rashness and precipitate action. And in the bitter hatred between him and Spitz, he betrayed no impatience, shunned all offensive acts. On the other hand, possibly because he divined in Buck a dangerous rival, Spitz never lost an opportunity of showing his teeth. He even went out of his way to bully Buck, striving constantly to start the fight, which could end only in the death of one or the other. Early in the trip, this might have taken place had it not been for an unwanted accident. At the end of this day, they made a bleak and miserable camp on the shore of Lake Lebarge. Driving snow, a wind that cut like a white-hot knife, and darkness had forced them to grope for a camping place. They could hardly have fared worse.
벅의 내부에서 그를 압도하는 원초적 야수는 강력했고 사나운 썰매계의 생활은 그것을 점점 더 키웠다. 그러나 성장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눈치 보는 법을 새롭게 배운 그는 자제할 줄 알고 침착해졌다. 그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고 싸움을 벌이지 않도록 또 가능하면 싸움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의 행동에는 일종의 절제가 있었다. 그는 결코 성급하게 굴거나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피츠에 대한 증오가 깊어가도 그를 불쾌하게 자극하거나 겉으로 증오를 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았다. 반면 벅을 위험한 라이벌이라고 느낀 탓인지 스피츠는 자신의 이빨을 드러낼 기회를 틈틈이 엿봤다. 그는 벅을 약올리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을 끊임없이 일으키려 했다.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초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야성의 부름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Arcade Fire의 Deep Blue였습니다. 교활한 스피츠가 벅의 인내심을 시험하겠다는 듯이 싸움을 건 그날 벅은 알래스카의 자연이 주는 새로운 시련에 들어섭니다. 스피츠와 벅이 싸움을 막 벌이려던 찰나 갑자기 대혼란이 시작된 것이죠. 그것은 주인 페로의 욕지거리와 곤봉소리와 함께 왔습니다. 어느 인디언 부락에서 냄새를 맡고 달려든 굶주린 에스키모 개들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뼈에 가죽을 입힌 듯이 앙상한 개들은 100마리 가까이 되어 보였습니다.
On the instant, a score of the famished brutes were scrambling for the bread and bacon. The clubs fell upon them unheeded. They yelled and howled under the rain of blows, but struggled nonetheless madly till the last crumb had been devoured. In the meantime, the astonished teen dogs had burst out of their nests, only to be set upon by the fierce invaders. Never had Buck seen such dogs. It seemed as though their bones would burst through their skins. They were skeletons, draped loosely in draggled hides, with blazing eyes and slavered fangs. But the hunger madness made them terrifying, irresistible. There was no opposing them. The team dogs were swept back against the cliff at the first onset. Buck was beset by three huskies, and in a trice, his head and shoulders were ripped and slashed. The din was frightful. Billy was crying as usual. Dave and Sol-leks, dripping blood from a score of wounds, were fighting bravely side by side. Joe was snapping like a demon. Once, his teeth closed on the fore leg of a husky, and he crunched down through the bone. Pike, the malingerer, leaped upon the crippled animal, breaking its neck with a quick flash of teeth and a jerk. Buck got a frothing adversary by the throat and was sprayed with blood when his teeth sank through the jugular. The warm taste of it in his mouth goaded him to greater fierceness. He flung himself upon another and at the same time felt teeth sink into his own throat. It was Spitz, treacherously attacking from the side.
굶주린 개 20마리 정도가 빵과 베이컨을 향해 달려들었다. 곤봉이 그놈들의 몸을 수없이 내리쳤다. 그들은 빗발처럼 퍼붓는 곤봉의 비명을 지르면서도 마지막 빵 부스러기까지 몽땅 먹어치웠다. 그러는 사이 놀란 썰매개들이 잠자리에서 튀어나왔으나 그저 사나운 침입자들에게 사정없이 공격을 받을 뿐 별 도리가 없었다. 벅은 그런 개들은 처음 봤다. 마치 뼈가 가죽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들은 더러운 가죽을 허술하게 덮어쓰고 타오르는 눈과 침이 흐르는 송곳니를 가진 앙상한 해골이었다. 그러나 굶주림으로 인한 광기는 그들을 무적으로 만들었다. 그들을 이겨낼 도리가 없었다. 썰매개들은 습격당하는 순간 곧바로 암벽까지 쫓겨났다. 벅은 에스키모 개 세 마리에게 포위당했는데 순식간에 머리와 어깨를 놈들에게 물리고 찢겼다. 소름 끼치는 소동이었다. 빌리는 늘 그랬듯이 징징 울었고 데이브와 솔렉스는 수많은 상처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나란히 붙어서 용감하게 싸웠다. 존은 악마처럼 물어 뜯었다. 그의 이빨이 에스키모계의 앞다리를 물어 뼈까지 우두둑 씹은 적도 있었다. 요리조리 머리를 잘 굴리는 파이크는 절름바리에게 달려들어서 이빨로 꽉 물더니 획 잡아채 목을 부러뜨려 놓았다. 벅은 다른 놈에게 뛰어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목에 이빨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적과 싸우다가 비열하게 동료를 옆에서 공격한 스피츠의 이빨이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야성의 부름,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뉴욕의 Army of Me였고요. 자, 썰매개로서의 삶을 시작한 후에 바람의 냄새를 맡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그리고 알래스카의 또 다른 존재, 잔혹하지만 벅보다는 야성에 한 발 더 다가가 있는 그런 에스키모 개들 만났죠. 오늘 감상 내용도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나요, 케일린?
네. 네,
저는 야성의 부름을 느끼신 적 있는지 일상에서?
저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다음 회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권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민음사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을, 자음과 모음에서 어빈 웰시의 소설 트레인 스포팅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KTN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공연 예정인 라이브 콘서트 스틸 크레이지 3월 16일 일요일 6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한 시인이 잭 런던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연 세계에서 생존하려는 무의식적 충동을 예술적 창의력을 통해 가장 잘 그려낸 작가. 이 말에 따르면 벅이 겪는 이 모든 잔혹한 시련은 그가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겠죠. Coldplay의 In My Place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